예. 오늘 레위기를 마쳐보겠습니다. 25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이 되는데요. 안식년과 희년 부분입니다. 그래서 땅과 노예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아마 읽어보셨을 겁니다. 안식년과 희년의 규정을 언급한 25장은 좀 특별한 주의가 요청이 되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십계명의 제3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는 규정을 가장 구체화하고 또 구체화하면서 동시에 이상화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체화와 이상화가 같이 있다는 건 이 구체화를 한 번도 실현해 본 적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이상화라는 말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희년이 실질적으로 행해진 적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50년째 희년. 지금도 교회 안에서 뭐 희년이라는 표현들을 한 번씩 쓰죠.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 때도 뭐 한 몇 년 전에 그런 희년이라는 말을 가지고 뭐 성전 문을 열고 닫고 하면서 그런 행사 하셨던 적이 있는데, 근데 이 희년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50주년, 50년이라는 희년 되게 커 보이고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한 번은 할 만한데 이 성서 신학자들은 이 희년은 실질적으로 행해진 적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산수로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산수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읽어보셨겠죠?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안식년에 관한 규정인데 25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섯 해 동안 밭에 씨를 뿌리고 여섯 해 동안 포도원을 가꾸고 그 소출을 거두어라. 그리고 4절. 그러나 일곱째는 안식년으로 땅을 위한 안식의 해, 곧 주님의 안식년이다. 너희는 밭에 씨를 뿌려서도 안 되고 포도원을 가꾸어서도 안 된다. 자, 일곱째 해는 소출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죠? 일곱째 해는 그 땅을 전체 땅을 다 쉬게 해야 되는데, 자, 그리고 희년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5장 8절에서 너희는 안식년을 일곱 번, 곧 일곱 해를 일곱 번 해야 되라. 그럼 77, 49 되죠? 49번째가 안식년이 됩니다. 그러면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나 49회가 되죠. 그런데, 그러고 바로 희년이 오면 그 일곱째 달 초열흘날, 그 속죄를 나팔 소리를 크게 울려라. 너희가 사는 온 땅에 나팔 소리를 울려라. 너희는 이 50년째 해를 거룩한 해로 선언하고. 11절 보면 이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다. 어떻게 됩니까? 49년째도 안식년이기 때문에 그해 농사를 못 짓습니다. 포도고 밭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고 50년째 해에도 아무 농사도 못 짓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럼 50년 마치고 나서 바로 소출을 거둘 수 있습니까? 없죠. 안 뿌린 게 없으니까는 먹을 게 없죠. 그럼 씨 뿌리고 그거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한 해, 한 철을 더 기다려야 되면 3년이 되죠. 그래서 이 우리에 대해서 이 25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씨를 뿌려서도 안 되고 소출을 거둬서도 안 된다면 우리가 일곱째에는 무엇을 먹으리요 하고 너희가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이거는 안식년에 대한 물음일 뿐입니다. 그러면 그러나 나는 여섯째에 나의 복을 베풀어서 세해 동안 먹을 소출이 나게 하겠다. 무슨 옛날에 그 농사기술이 좋아가지고 그 뭐 한 해 한 철 먹을 그 수확물도 제대로 먹고 두어 들이던 시대,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굶던 시대 때 갑자기 여섯째에 무슨 풍년이 들었다고 해서 새해를 연속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갖다가 마련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3년을 내리 쫄쫄 굶어야 됩니다. 물론 뭐 여섯째, 일곱째 안식년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밭에서 자연스럽게 나는 것만 먹으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안식년이고 희년은 안식일처럼 일을 해서는 안 되니까요. 그래서 49년째 안식년을 하고 50년째 희년을 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소출이 없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뿌린 씨를 거둘 때까지 3년 동안 내리 먹을 것이 없습니다. 거의 3년이라는 시간에 땅을 놀린다는 것은 당시의 사회상, 당시의 농업기술로는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화시켜놨지만 이 구체화가 너무 이상화되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희년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희년의 이 조건 없는 되돌림, 이게 바로 그 50년이라는 희년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희년 끝나고 나서 그 재산에 대한 이야기할 때 25장서 23절이 이게 이제 결론이기도 합니다.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내 곁에 머무르는 이방인이고 거류민일 따릅니다. 모든 것이 하느님의 것이다. 라는 땅뿐만 아니라 예, 너희가 가지고 있다는 그 모든 게 하느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어놓아야 된다. 집착을 가지지 마라. 이런 의미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희년이라는 장치를 설치해 놓은 겁니다. 그 땅은 너희 게 아니야. 언젠가는 또 돌려줘야 돼. 그래서 남들과 나누어야 돼. 이런 개념을 그 땅의 장치에 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다른 왕정 국가에서는 그 땅이라는 게 모두가 권력자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약속의 땅, 하느님의 땅을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영원히 자기 안에 구속시키지 못하도록 한 장치가 바로 희년, 안식년이라는 희년이라는 장치. 왜 희년이 되면 땅을 사고 팔 수는 있지만 그 사고 팔았던 땅을 전부 조건 없이 제자리로 돌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먹지 않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장치에 해둔 것은 땅은 인간이 땅을 영원히 소유할 수 없어. 네가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땅을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땅의 개념이 좀 약해지긴 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땅이 있어야지만 곡식을 거두어서 먹고 살 수 있잖아요. 농사를 못 지으면 죽는 거니까요. 굶어 죽는 거니까 지금은 돈 주고 사 먹으면 되지라는 개념이지만 당시에는 내가 밭에 씨를 뿌리고 뭐 나무 열매 맺지 않으면 사실은 먹고 살 수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땅은 곧 생명이죠. 그래서 그 생명인 땅을 권력으로서 영원히 가질 수 없어. 왜냐하면 땅은 하느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희년의 조건 없는 되돌림, 이걸 강조한 겁니다. 땅은 하느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게 복음의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실현이 되고 있다고 보면 좋은데요. 여튼 구약 안에서 안식일을 넘어서 안식년과 희년은 어쨌든 가장 은혜로운 시기로 일상의 진부한 삶의 휴식, 회복, 쇄신, 용서를 제공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안식년 7번 지나고 쉰 해마다 돌아오는 희년에 이스라엘 백성은 서로의 빚을 조건 없이 탕감해주고 종들을 풀어주고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땅을 원주인에게 조건 없이 돌려줘야 됩니다. 또 이게 이상화되었다는 이유가 종을 자기 민족 안에서 종으로 팔았으면 자기 민족이기 때문에 종을 돌려줄 수 있지만 다른 민족에게 종으로 팔려갔는데도 불구하고 너희 그 민족들도 이방인들도 50주년 희년이 되면 그 팔려간 우리 민족을 조건 없이 주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이방인들은 하느님을 믿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따라라 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 안에 의미를 둔 겁니다. 인간도 땅도 어떤 인간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 라는 그 희년의 정신, 모든 것은 하느님의 것이다 라는 그 정신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희년의 되돌림, 이 희년의 조건 없는 되돌림이 복음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이어진다. 그 정신이 복음이랑 이어져야 되는 이 중요한 이야기가 안 이어질 수는 없죠. 이어진다면 그러면 더 구체화시킨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서와 사실 희년의 정신은 아주 흡사해 보입니다. 희년의 되돌림에는 조건이 없어 보입니다만 뭐 조건이 있기도 합니다. 민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율법이 정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만 예수님의 용서에는 조건이 있죠. 회개라는 진심 말고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게 조건이죠. 조건이 아닌 거죠. 진심으로 용서하고 진심으로 화해하지 않으면 그건 용서랑 화해가 아니잖아요. 용서랑 화해를 용서랑 화해로 만들어주는 건 진심이죠. 그래서 이게 조건이면서 사실은 조건이 아닌 게 되죠. 그래서 희년의 정신은 당연히 예수님에게로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희년의 실천은 결국 근본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들이 살고 있는 땅도 주님의 것이고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민족도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땅도 인간도 그 어떤 존재도 다른 인간의 전적인 소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땅과 사람을 원래 상태로 돌려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건 없는 되돌림이라는 그 말 안에서 우리는 또 용서의 어떤 구체화를 갖다가 이 희년을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내 것이기 때문에 그 집착이 어쩔 때는 그 미움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내 것이 없다, 모든 것이 하느님의 것이다라는 그 마음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또 용서하기도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러한 정신은 현대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고 살아있는 신앙의 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상태로 돌려준다는 희년의 근본은 바로 복음의 예수님의 용서와 직접 통하죠. 그래서 용서는 원래 상태, 그죠? 하느님이 나를 만드실 때의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평정심의 상태, 미움도 없고 그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에서 자유로워져가지고 평화로워지는 것이 용서죠. 이거 하느님이 나를 만드셨던 그 처음의 상태로.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용서는 바로 이 희년의 실질적인 완성이 되죠. 구약 성서에서는 희년을 한 번도 완성한 적이 없습니다만 복음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은 이 희년을 당신의 방식으로 완성을 시키신 겁니다. 이게 바로 구약과 신약의 관계죠. 창세기에서는 두 가지 약속이 계속적으로 갱신되고 있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과 자손에 대한 약속, 이 민족에 대한 약속이 이어지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이집트 탈출과 광야 생활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의 넘어감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약속을 실현시켜 주셨는데 그 실현으로 끝내지 않죠. 주었다고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례 성사를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약속의 궁극적인 실현과 존속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너에게 약속하고 주었으니 그거를 살아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안식년과 희년의 실천을 통해서 그 존속을, 그 실천을 요구를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땅도 인간도 결코 인간에게 영원히 속하는 게 아니다. 그거 모두 생명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같이 생각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안식일에 땅을 쉬게 하고 사람을 쉬게 하고 또 안식년과 희년에 사람을 돌려주고 땅을 돌려주라는 주님의 명령을 통해서 이 피조물의 주인은 힘 있는 인간이 아니라 권력자가 아니라 바로 하느님이심을 천명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하느님으로부터 왔고 그래서 그 모든 존재는 가치를 가진다는 그 천부인권, 천부자연권 사상은 현대에서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죠. 천부인권이라는 건 뭐 여러 나라의 헌법에 지금도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하늘이 아니면 생각할 수 없는 사상. 아무리 물질주의 문명이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근본적인 인권을 갖다 보장할 수 있는 건 세상에는 없고 오로지 신이라는 존재밖에 없음을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죠. 하지만 동시에 희년의 한계도 선명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25장 46절 보면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너희 자손에게 대대로 물려주어 소유하게 할 수 있다. 너희는 그들을 언제까지나 종으로 부려도 된다. 그러나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끼리는 가혹하게 다스려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다르죠. 여기서 두 번째 문장, 너희는 그들을 언제까지나 종으로 부려도 된다. 50년 희년에 종으로 팔려갔던 애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해놓고는 또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종으로 부려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종으로 부려지는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희년의, 구약의 희년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한계죠. 그래서 구약에서 동족과 이웃은 언제나 이스라엘 안에 있고 유다인에게 한정됩니다.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습니다만 탈출기에서는 그 이방인을 민족 안에 포함시키는,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받아들였으니까요. 근데 이게 사회가 이제 보수화되기 시작하면 그런 개방성이 줄어들지 않느냐? 미국이라는 사회도 그런 걸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초반에는 이민자들을 엄청 잘 받아들였지만 가면 갈수록 그 이민의 그 뭐 이렇게 출입구가 좁아지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의 한계이면서 구약의 율법의 한계, 사랑이라는 것이 정의 안에 이렇게 귀속되어 있다는, 구속되어 있는 게 바로 이 구약의 한계, 레위기의 한계라는 걸 또 동시에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복음이 왜 필요한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구약을 보면서 우리는 뚜렷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구약은 그 시대의 혁신이기도 했다는 것. 이건 몇 번을 말씀드렸었으니까요. 그래서 구약을 읽으시면서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구약이라는 걸 흘러갔고 그 시대 유다인들만 죄를 지었어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지금도 구약을 살고 있는 겁니다. 구약을 살면서 항상 신약을, 복음을 희망하는 것이지 이 몸을 가지고 살면서 복음을 오롯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구약이죠. 언제나 구약을 살면서 복음을 희망하는 게 우리 신앙의 뭐 항상 언제나 우리 사람들의 신앙인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구약이라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은 한계도 지니지만 구약은 그 시대에 비춰볼 때 혁신도 가지고 있음을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구약이 그렇게 이렇게 뭐 불편하거나 어렵지는 않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서 레위기를 끝내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민수기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